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목요일 SBS 낮종합 뉴스입니다. 울산대와 서울대에 이어서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오는 30일 하루 자율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 5일제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겁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3%로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의 시간 주인이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의협과 전공의 없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휴직을 공식화하는 교수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달 사직서를 낸 교수들은 이르면 오늘부터 병원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첫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특위는 복지부, 교육부 등 6개 부처와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 단체 10곳,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수요자단체 5곳 등으로 일단 구성됐습니다. 위원들은 오늘 첫 회의에선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개혁 방향과 논의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학병원에선 휴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울산대의대, 서울대의대에 이어 연세대의대 교수들도 오는 30일 하루 자율휴진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낸 교수들은 이르면 오늘부터 병원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의대 비대위 수뇌부도 다음 달 1일 사직을 공언했습니다. 정부는 사직 효력은 없다, 사직 수리를 하지 않겠단 말을 되풀이하며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3%로 지난 2021년 4분기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의 호조 속에 건설 부분이 회복되고 우려를 샀던 민간 소비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김영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에 비해 1.3%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4분기에 1.4%를 기록한 뒤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돈 걸로 5분기 만에 0%대 성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수출 호조 속에 건설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고 우려했던 민간 소비도 개선됐습니다. 건물과 토목건설이 동반 회복하면서 건설 투자가 2.7% 상승했고 수출도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0.9% 성장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의류 등 재화와 음식, 숙박 등의 서비스가 모두 늘면서 0.8% 증가했습니다. 전체 경제 성장률 1.3% 가운데 순수출은 0.6%포인트, 내수는 0.7%포인트 각각 기여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반대로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 등의 침체로 0.8% 줄었고 수입도 전기 장비 등을 중심으로 0.7% 감소했습니다.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내 총소득 GDI도 2.5% 증가해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1분기 깜짝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연간 성장률 전망도 예상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분기 성장률은 우리 경제 성장 경로의 선명한 청신호라고 평가하면서 순수출 기여도가 4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내수 회복세도 점차 확대되는 점을 꼽아 2.2%로 전망한 연간 성장 전망치 상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AI용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요가 크게 늘고 그동안 부진했던 낸드도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건데 장기간 계속된 하강 국면에서 벗어나는 모양새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8,86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조 4,023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에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시장 전망치를 40% 가까이 웃도는 수준으로 1분기 기준 최대 호황기였던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여 년간 22일로 인정되어 온 기준을 주 5일제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바꾼 겁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일용직 노동자나 무직자의 업무상 재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중 하나인 한 달 근로일수가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21년 전 판단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10년 전 경남 창원의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근로자 이모 씨의 배상금 관련 소송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쟁점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례소득 산정 과정에서 월 근로일수를 며칠로 볼지였습니다. 1심은 이 씨의 고용보험 내역상 적힌 근로일수를 따라서 19일이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2심은 19일이 아닌 22일로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한 달 근로일수를 22일을 전제로 산출한 점, 근로시간의 일반적 감소 추세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 전반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를 인정해야 한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일제로 전환됐고 2013년엔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법정 근로일수는 줄고 공휴일은 늘면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도 줄어들었단 겁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로일수가 줄어들면 산재노동자의 손해배상액도 줄어드는 게 불가피합니다. 이번 판단은 산재사고 외에도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의 배상금 산정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SBS 한성입니다.
하이브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등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오늘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어제 민희진 대표로부터 감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았고 내부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이브는 감사에서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는 어도어 관계자 대면 조사와 감사 중 확보한 전산 자산 속 대화록 등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총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영남당을 탈피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야당 심판론의 전략이 실패했다는 등 쓴소리가 쏟아졌는데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깊이 새겨듣겠다고 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보름 만에 열린 국민의힘 패인 분석 토론회.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총선 결과가 당 구성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중도적 보수의 가치와 이미지가 상실됐고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 됐다며 당이 처한 현주소를 짚었습니다.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 휩쓴 선거였다며 야당 심판론 전략이 실패했고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태도를 갖추지 못했다고 반성했습니다. 새로운 정치적 수요를 만들어 보수의 지지층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 대통령실을 비난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란 건 오판이라며 당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준비할 비대위원장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일면 이번 주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계획이지만 후보로 거론된 중진 의원들이 직책을 고사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 지원안에 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이미 신형 에이테큼스 미사일이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13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타이완 관련 안보 예산에 서명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게 좋은 날이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보 지원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이어가게 할 것이라며 미국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몇 시간 안에 우크라이나로 방공 탄약과 대포, 로켓 시스템 등을 위한 장비 운송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는데 안보 예산 서명 전 사거리 300km의 신형 에이테큼스 미사일을 제공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선 지원안에 포함된 가자지구 인도적 예산 1조 3천여억 원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지체 없이 전달돼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슨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엔 감사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원안과 함께 서명한 틱톡 강제 매각 법안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틱톡 측은 틱톡 금지이자 표현의 자유 금지라며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틱톡이 소송에 나설 경우 설사 미 정부가 승소한다 해도 실제 법 시행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을 준비 중인 가운데 하마스가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미국계 이스라엘인 인질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하마스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개한 인질 영상입니다. 왼쪽 손목이 절단된 것으로 보이는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7일 음악축제 현장에서 하마스 무장대원들에게 납치됐습니다. 남성은 이스라엘 정부에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마지막 피란처 라파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나온 이번 인질 영상 공개는 라파 공격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 250여 명 가운데 130여 명은 전쟁 200일을 넘긴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칸 유니스 인근에 피란민 대피용 대규모 텐트촌이 조성되는 등 남쪽 끝 마지막 피란처 라파에 대한 공격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안보 수뇌부가 라파 공격을 앞두고 비밀 회동을 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이집트 측은 이스라엘군이 라파 지상 공격을 개시하면 피난민이 국경을 넘어 이집트에 몰려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140만 명의 피난민이 몰린 라파에서 시가전이 발생하면 민간인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파리올림픽 축구 최종 예선에서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는 우리 대표팀이 내일 새벽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 8강전을 치릅니다. 이 두 한국인 사령탑이 파리올림픽 본선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만났습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전영민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와 결전을 앞둔 대표팀은 밝은 표정으로 마지막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일본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뛰지 못했던 주장 변준수와 체력 안배를 위해 벤치를 지켰던 이영준이 분위기를 주도하며 훈련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외나무다리 승부를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황선홍 감독은 현역 시절부터 절친했던 신태용 감독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라이벌 일본을 꺾고 조별리그 3전 전승을 거둔 황선홍호가 객관적인 전력에선 앞서지만 이른바 신태용 매직을 발휘하며 강호 호주와 복병 요르단을 완파한 인도네시아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 감독은 절친한 선배와 조국을 상대로 싸우게 된 얄궂은 운명에도 후회 없는 승부를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꺾고 4강에 가면 준결승전은 우즈베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의 8강전 승자와 치르게 됩니다. 도하에서 SBS 전영민입니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 8,208만 원을 받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국 자본 투자를 받아서 반도체 장비 제작 업체를 설립하고 국내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전직 부장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삼성전자 부장 출신이자 중국 반도체 장비업체 A사의 기술부문 부사장인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A사 전기팀장 신모 씨 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A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국내 피해 회사들이 총합 736억 원을 들여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층 증착 장비 기술로 현재까지 중국 업체 가운데는 개발에 성공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폭행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6층 객실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 아래 날씨가 따뜻해지겠습니다. 서울의 최고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며 예년 수준을 웃돌겠는데요. 며칠 동안 계속 쌀쌀했던 동해안도 기온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오늘 강릉의 최고 기온이 27도로 초여름 더위가 예상되고요. 어제보다는 무려 15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크게 나는 기온 차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질도 쾌적한데요. 동쪽 지방은 오늘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동과 영남은 모래먼지가 유입되며 미세먼지 수치가 일시적으로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구름만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별다른 비 예보 없이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 24도, 대구 27도까지 오르며 조금 덥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때일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35.75포인트 내린 264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6953억 원가량을 매수하고 있는 반면 기관은 4588억 원, 외국인은 2266억 원가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6.25포인트 내린 855.9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8도, 습도는 50%입니다. 네, SBS 낮종합 뉴스 진행의 박광범이었습니다.